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구의 특산물이던 사과가 요즘에는 강원도 지역으로까지 재배 영역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의 구성도 크게 바뀌면서 이른바 한반도 어지도가 5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는 1도 차이라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우리 바다 수온이 지난 50년 동안 1도가량 높아졌는데 이 1도 차이 때문에 명태나 꽁치, 도루묵 같은 한류성 어종은 거의 잡치를 감췄고 고등어, 멸치, 참다랑어, 전갱이 같은 난류성 어종의 어장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명태 같은 경우는 남해까지 겹쳐서 국민생선이란 지위를 잃어버린 지 오랜데요. 이제는 자치마저 찾기 어려워질 모양이라서 묘한 씁쓸함, 아쉬운 마음을 남기는 소식입니다. 6월 29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6월 29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은 728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임창정의 소주 한 잔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한반도 인근 해역의 수온이 1도가량 오르면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어지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 얼마 전 통계청 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생선 명태인데요. 명태의 어획량은 지난 50년간 무려 13,0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내산 명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고요. 왜 개업고사 지내면서 장사 잘 되게 해달라며 처마 밑에 내걸곤 했던 명태도 이제는 시베리아산으로 대체를 해야 될 지경인데요. 이렇게 사라지는 어종이 있는가 하면 또 먼 남쪽 바다에서 올라온 어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어종의 다양성이 예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갈수록 어족자원의 남획이 심각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산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젠 매일매일 밥상에 생선 한쪽 올리는 것도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단숨에 꺾긴 어렵다곤 하지만 무분별한 남획이라도 좀 규제를 해서 그나마 남은 우리 어족자원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6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의학정보 어떤 내용인가요?
네, 40대 이상 성인의 4%가량이 걸릴 정도로 흔한 안과질환, 바로 녹내장입니다.
네.
이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사물 주변이 검게 보이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네.
녹내장에 걸리면 이렇게 시야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국내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규명해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은 망막 속의 감각세포인 시세포로 감지를 하는데요.
네.
이 시세포는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고 이 신호가 눈과 뇌를 잇는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녹내장은 지금까지는 이 안압상승 등의 이유로 눈과 뇌를 이어주는 이 시신경만 소실되는 병이고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네.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팀은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눈 CT라고도 불리는 안구 광학 단층 촬영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시야 손상이 중기 상태인 환자의 빛 반사 강도는 말기까지 심하게 진행된 환자의 2.45배, 초기 환자의 빛 반사 강도는 중기 환자의 3.15배로 병세가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시세포가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크게 줄어드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은 비슷한 시기에 녹내장 환자들이더라도 이 시세포의 변성 정도에 따라서 눈 기능에 차이가 존재하거나 예후가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가 앞으로 녹내장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신경만 소실되는 병인 줄 알았던 녹내장이 빛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까지 망가뜨린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녹내장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새로운 발견이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네, 유방암은 여성암 중에도 사망 원인 1위로 꼽힐 정도로 위협적인 병인데요.
네.
치밀 유방이라는 것이 유방암의 분명한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 치밀 유방은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에 유즙을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의 양은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 조직의 양은 적은 유방을 말하는데요.
네.
이 치밀 유방은 촬영 검사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 사진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종양을 판독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노르웨이 연구팀이 50에서 69세 사이의 여성 10만여 명이 받은 약 30만 회의 유방암 영상 검사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네.
치밀 유방이 아닌 여성은 1,000명당 5.5명이 유방암에 걸린 반면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은 6.7명이 걸려서 발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또 치밀 유방 여성의 유방암은 중간암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간암은 지난번 정기 유방 X선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음번 정규 검사일이 오기 전에 발생해서 오는 유방암을 말합니다.
네.
또 유방 종양의 크기도 치밀 유방인 사람은 17mm로 치밀 유방이 아닌 사람보다 2mm 더 컸습니다. 이 연구의 표본 여성들 중에는 28%가량이 이런 치밀 유방을 타고 태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치밀 유방인 여성일수록 재검사와 또 조직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유선 조직이 많고 또 지방 조직이 적은 특징을 가진 치밀 유방일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높은 그 위험인자를 가졌다면 그만큼 예방과 또 조기 진단에 힘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뇌졸중 발병이 늘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이 일어나는 기전은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희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의 뇌졸중 발병 원인은 소혈관 질환,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출혈이나 미세출혈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네.
따라서 연구팀은 이 기전에 따라서 개인별로 각기 다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큰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뇌졸중은 혈전이 원인이라서 혈전 제거를 위한 아스피린이 효과적이었지만 작은 혈관에 의한 뇌졸중은 높은 혈압으로 혈관벽이 점차 두꺼워져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혈전 효과보다는 혈관벽을 두께를 유지해주는 실로스타졸이 더 적합하다는 거죠. 실제로 두 약물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실험에서도 동양인 환자에게는 실로스타졸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소혈관 뇌졸중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 동양인과 서양인은 뇌졸중 발병 기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동양인에게는 소혈관 질환이 많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의 기대처럼 기전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주일에 5번 이상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에히메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목욕과 심혈관계 질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참여자의 동맥 경직도와 호르몬 방출 수준을 측정했더니 일주일에 5번 이상 1회 평균 12분 정도의 목욕을 하는 사람은 동맥 경직도가 낮고 또 심장 과부하와 관련된 호르몬 방출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질 위험이 적어지는 건데요.
네.
뜨거운 물이 혈관 확장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겠죠. 연구에서 측정한 가장 좋은 목욕물의 온도는 41도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5번 41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목욕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로도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자주 목욕을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아스피린은 해열과 진통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병에도 의외의 효과가 있어서 이 의학정보 코너에 자주 등장하는 약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스피린을 4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위암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46만여 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7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성별이나 나이, 흡연 및 음주 여부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비교해봤더니 아스피린을 1년에서 2년 정도 누적 복용한 사람은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4%, 2, 3년간 복용한 사람은 15%, 3, 4년간은 21%, 4, 5년간은 무려 37%나 위험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걸 단순히 모두 아스피린의 덕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네.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통계라면서 위암과 아스피린 장기 복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넓은 범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할 사람일수록 위암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더 구체적인 작용 기전이 밝혀진다면 아스피린이 더 많은 종류의 병을 예방하는 약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의학 정보 살펴볼까요?
네, 이 햇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칼슘 축적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간질성 폐질환에 걸릴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건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 꽈리 부분에 생긴 다양한 질환을 총칭하는 건데요.
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성인 6천여 명을 추적 관찰했더니 처음에 30%가량의 비타민 D 결핍에 걸려 있었고 그 사람들은 10년 후에 방사선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가 충분했던 사람보다 폐 손상 부분의 면적이 2.7세제곱센티미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간의 모양이 기형일 확률도 50에서 60%나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이 간 모양 기형이 간질성 폐질환의 초기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비타민 D 결핍을 통해서 손상될 수 있는 장기가 이렇게 많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걀 하나만 매일 먹어도 하루 비타민 D 필요량을 100% 섭취할 수 있고 또 햇빛에 말린 버섯이나 갈치, 연어, 고등어 등에도 풍부하니까요. 꼭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예,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부족하면 간질성 폐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뼈 건강, 면역력, 간과 폐 건강까지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볼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타민 D가 든 반찬을 흑미를 넣어서 지은 밥과 함께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검정쌀, 이 흑미에서 나온 추출물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농촌진흥청 연구팀이 골다공증이 있는 흰 쥐에게 12주 동안 흑미 추출물을 먹인 결과 이 흑미 추출물을 먹지 않은 쥐에 비해서 골밀도는 8%, 뼈속 칼슘과 무기질 함량은 18%, 뼈의 강도는 11%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구팀은 흑미 추출물이 뼈 건강에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이 조골세포의 형성과 또 뼛속의 무기질 함량 증가를 도운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연구팀은 폐경 후에 여성이 흑미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갱년기 증상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는데요.
예.
45세 이상의 완경 여성 46명에게 평소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캡슐 형태로 만들어진 흑미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하게 했더니 갱년기 주요 증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갱년기 지수가 섭취 이전에 비해서 약 23%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도 흑미 추출물이 비만 여성의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흑미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의약품 소재를 개발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검정쌀, 그러니까 흑미 속의 성분이 골다공증을 낮추고 완경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체지방도 잡고 또 뼈 건강도 챙기고 갱년기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일석삼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흰 쌀밥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흑미밥도 종종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1913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오늘은 좀 시원한 건지 더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노래는 여자친구의 밤 듣고 싶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참 기온이 요즘 종잡을 수가 없는 게요. 비가 조금 내리면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다가 또 금세 후텁지근해졌다가 실내 들어오면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어놓은 것들은 춥기도 하고요. 아무튼 가벼운 그 겉옷 같은 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여름 감기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여자친구의 노래입니다. 밤.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청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죠.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청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51030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고혈압인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아, 고혈압 있는 분이 약만 믿고 다른 거 주의사항 안 지키면 안 되죠. 약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말이죠. 체중 감량입니다.
절대로
체중 늘어서는 안 되고 체중을 네. 줄여야만 혈압도 내려갑니다. 사실 비만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한 4 내지 5kg 정도만 줄여도 혈압이 쭉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둘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매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적어도입니다. 그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연세 든 분 운동 안 하면 고혈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 마음 안정입니다. 특히나 성격이 급한 분들 좀 참을성 적잖아요. 화도 잘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과 행동이 참 빠르잖아요.
네.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혈압 올라가기 쉽습니다. 성격 급한 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혈압을 갖다가.
예.
그리고 어떻게 성격을 좀 차분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야, 참 화나지만 참겠어. 이 꾹 참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네.
혈압 오히려 더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혈압에다가 화병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흥분한다, 근심, 걱정, 불안, 뭐 정신적 충격 이런 것 전부 다 혈압을 높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저 마음 편안하고 기분 좋게 생활하도록 본인도 노력하고 주변분들, 가족분들, 직장 있는 분들이 노력해줘야 되는데 그건 네. 어쩔 수 없죠. 본인과 가족이 노력해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욕심내지 않는 거. 그래야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한 거. 그게 욕심내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도움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음식은 어떤 거냐. 이 고혈압뿐이 아니고 어떤 성인병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음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째, 습기나 담을 비롯해서 몸속에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는 효능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변, 소변, 땀 잘 내보내주죠.
네.
그럼 당연히 체중도 내려가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의혈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진 음식도 있습니다.
네.
의혈 풀어주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맺힌 게 없으니까.
네.
그럼 혈압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둘째, 열을 내려주고 기를 아래로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진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병인이 거의 간장과 심장의 열입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상태에서 기가 자꾸 위로 치밀어 올라오는 거, 압력이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을 때는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는 차가운 성질 가진 음식이 혈압 내리는 음식 대부분이다.
네.
또 기를 아래로 끌어내려주는 성질을 가져야 된다.
저
거꾸로 말한다면 기를 끌어올려주는 음식은 혈압을 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사실 이 고혈압 환자는요 거의 열이 많은 체질이 아니면 적어도 중간 체질입니다. 냉한 체질에서 고혈압은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렇군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사실 근데 음식은 말이죠. 어떤 질병인 간에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좀 차가운 성질의 음식 그리고 냉성 체질이라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열성도 아니고 냉성도 아니다. 그 중간 체질일 경우에는 뭐 몸 균형에 맞게 뭐 섞어서 먹으면 되겠죠. 차가운 성질 가진 음식 중에 고혈압이 도움되는 음식은 보리, 메밀, 그리고 표고버섯, 오이, 고사리, 뭐 콩나물, 연뿌리, 뭐 가지, 미나리, 시금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과일 중에도 사과, 바나나, 뭐 수박. 그리고 다시마, 미역, 김, 해파리 이런 겁니다. 반면에 따뜻한 성질 가진 음식 중에 혈압 내릴 수 있는 것으로는 양파, 마늘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차갑지도 따뜻하지 않은 중간 성질 음식 가운데는 뭐 검은 깨, 뭐 콩, 감자, 토마토. 사실 감자나 토마토는 약간 서늘한 편인데 뭐 그 제가 중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열성이나 냉성이나 어느 체질의 분들도 이런 중간 성질 음식은 먹어도 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고혈압 있는 분이 또 마시면 좋은 약차 가운데는 옥수수 수염차, 뭐 감잎차, 연잎차, 결명자차, 칡차, 녹차, 국화차 이런 게 있습니다.
고혈압에 해로운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예.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첫째 소금 이거 잘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 후추같이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해로우니까 뭐 매운탕 좋아하시겠지만 얼큰한 매운탕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진한 차, 탄산 음료도 해롭고요. 단맛도 살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거 케이크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예.
둘째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 피울 때마다 혈압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 게다가 이 흡연하는 자체가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장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가 아무리 뭐 좋은 약 먹고 뭐 치료 잘 받는다 하더라도 이 담배 안 끊으면 고혈압 치료 의미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 셋째 인삼 홍삼입니다. 인삼이나 홍삼은 우리 몸에 양기, 즉 열기운을 넣어주고 또 올려주는 거거든요. 기를 올려주는 거니까 혈압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혈압인 분들이 인삼, 홍삼 먹으면요.
네.
혈압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특히나 열이 많은 편인 분들이다. 인삼, 홍삼.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만약 운동도 별로 안 하고 활동량도 적고 땀도 별로 흘리지 않는데 인삼, 홍삼을 먹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풍 오게 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속에 열이 더 많아지겠죠. 어? 땀도 안 흘리니까 그렇죠. 열이 달아오르게 되고 변비도 생기면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에 술은 어떤가요? 술을 마셔도 괜찮나요?
고혈압 환자에서도 뭐 합병증이 별로 없다. 열이 심하게 올라가지 않는 편이라면 하루에 한 30cc 정도 알코올은 뭐 혈액순환 잘 되게 해서 뭐 관상동맥 뭐 질환 위험도 낮춰줄 수 있고 또 혈압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마신다.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어떻다 하더라도 혈압을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고 예. 또 심지어 혈압약 먹는 반응 이것도 떨어뜨려 버립니다. 약 먹어봐도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과음하는 그 단독으로도 중풍이나 심장 질환을 갑자기 오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분들 절대 과음 이거는 뭐 사서 바로 병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2656번 쓰시는 분의 질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5월경 인천에서 강원 영월로 귀촌한 50대 후반입니다. 밤 9시경 잠자리에 들면 자는 도중에 한 서너 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방법이나 식이요법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밤에 잠자는 중에 소변을 여러 번 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뭐 다른 증상을 별로 말씀 안 하신 걸로 봐서는 네. 아마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본다면 네. 가장 해로운 게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래 앉아서 바둑을 둔다, 뭐 장기를 둔다, 낚시한다. 이거 해롭고요. 예. 오래 차를 타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차갑고 습한 기온을 피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전립선이 있는 부위가 어디냐. 음낭하고 항문 사이에 거기를 회음부라고 합니다. 그곳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은 매일 저녁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좌욕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위 회음부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한 30번 왼손으로 한 30번 그쪽을 좀 약간 강하게 문질러주는 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변을 매일 시원하게 잘 봐줘야 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그쪽 압력이 올라가서 전립선에도 영향이 해롭습니다.
예.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네. 당연히 술입니다. 그럼 맵고 건조한 자극성 음식 그리고 굽거나 볶은 음식입니다. 낮에는 물을 뭐 적당히 마셔도 괜찮지만 저녁 식사 후로는 물이나 혹은 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 같은 것을 적게 먹어야만 된다는 거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야 덜 깨어나죠. 이게 자주 깨어나면요. 귀찮기도 하지만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낮에도 피곤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귀촌하셨는데 농사 잘 지으셔야 되는데 예.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 가운데는 뭐 좁쌀, 팥, 녹두, 율무, 옥수수염 같은 곡식류가 있고요. 호박씨, 뭐 질경이씨, 살구씨, 무 그리고 토마토 이런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생활 속의 한방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순덕님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진시몬의 노래입니다. 너나 나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요즘 병원에 가면 가슴 엑스레이라든가 CT 같은 걸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찍고 나면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라고 얘기 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기관지 확장증은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천식은 기관지가 발작적으로 수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관지 확장증은 그 반대입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영구적으로 기관지가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이 기관지가 늘어난 상태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기관지 확장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지 확장증은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이 대부분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 벽에 뭔가 염증이나 심한 염증이나 손상이 있고 난 뒤에 그 2차적인 변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같은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균이나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서는 뭐 다 아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죠.
네.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나서 기관지 손상이 돼서 기관지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균 중에는 여러 가지 황색 포도상균이나 크렙지엘라 같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이 기관지에 심한 염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기관지가 손상이 돼서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마 많이들 없어져서 잘 모르시겠지만 백일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하는 그 백일해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예.
어렸을 때 백일해를 앓고 나서 굉장히 심한 기관지 확장증들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예, 이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기관지 내에 이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다 보면 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네.
이런 것들이 기존의 분비물들과 함께 잘 다시 밖으로 배출이 일어나줘야 되는데요.
네.
이 기관지 벽이 손상이 되면서 늘어나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예, 배출 기능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지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또 기관지염이 생기면 잘 낫지 않고 폐렴이나 이런 더 심한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관지염이 계속해서 재발되는 경우, 그래서 기침과 이제 화농성의 객담, 가래죠.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고요. 또 기관지 벽이 손상이 되다 보면 혈관이 노출이 되고 간혹 객혈이라고 하는데 피가 섞인 가래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래라든지 이 호흡기 감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만성적인 경우라고 하면 기관지 확장증 가능성도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지 확장증이 만약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반복적으로 기관지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기침이나 가래 등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기관지 확장증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CT 검사가 되겠습니다. 가슴 엑스레이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X선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기관지 벽을 따라 염증이 심해지고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면서 엑스레이 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 그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 검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고해상도 CT 검사를 받아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X선 사진에도 기관지 확장증 소견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CT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지 내 그 섬모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잘 생기면서 그 염증으로 인한 소견들이 X선 검사 검사에서 보이지만 네. 심하지 않을 때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CT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기관지 확장증이 한번 생기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예, 기관지 확장증이 반복적으로 기관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염증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치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항생제의 선택인데요. 이 적절한 항생제를 잘 사용해서 충분히 치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담을 통해서 세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원인균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꾸준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염증 때문에 객담, 가래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 객담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물리적인 치료, 흉부 물리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엎드려서 뭐 가슴을 두드려준다든가 이런 객담 배출을 조절해주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 객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객혈이 양이 적을 때는 그냥 지혈제나 증상 조절제를 사용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노출된 혈관이 클 경우에는 아주 대량의 객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내원해서 병원에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라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과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분들은 감기 예방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이 더욱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염증이나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보다도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평소에 폐렴 구균, 그러니까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을 잘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 예방 을 위해서 적절한 경우에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이나 아니면 외출 전에 손 씻기 양치질 같은 위생 관리를 특히 잘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고려대 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7969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 전해드립니다. 양수경의 노래예요. 그대는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휴대폰 뒷자리 0888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조용필의 생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No.